얼마 전 학교마다 중간고사 기간이었죠. 한 고등학교 국어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더군요. 다음 글 중 그 품 속에 얼굴을 묻기만 하면 많은 것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명랑 작가의 수필 도서관 찾아가는 날을 읽고 푸는 문제였는데요. 품 속에 얼굴을 묻기만 하면 많은 것을 주는 것. 정답은 바로 책 읽기였습니다. 작가는 책에 대해서 또 이런 표현도 했어요. 가장 눈부신 불빛을 내게 전해주는 친구. 울컥 눈물이 나는 날 다그쳐 묻는 법 없이 가만히 또 제품을 열어주는 친구. 여러분에게 책은 어떤 친구인가요? 오늘도 책의 품 속으로 함께 푹 안겨보시죠. 송유진의 노래 꼭 안아줄래요 들려드리면서 10월 22일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 이끌어줄 분 소개해드려요. 언제나 책에 푹 안겨 사는 분이시죠. 서평가 남정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정미 씨. 네. 이번 주에도 그 품 속에 내내 안겨 있었던 책이 있잖아요. 어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을요. 읽어보자마자 아, 나 어디 가서 약간... 안녕하세요. 저 잠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할 수 있겠어. 어허. 초인종을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겠어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문고리 제대로 잡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제대로 열기만 하면 되는데요. 네, 네. 우리 같이 한번 열어봐요.
좋습니다. 네. 요즘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꾸 밖으로만 나가고 싶다는 맞아요, 분들 많으신데요. 맞아요. 아마 지금 이 시간 지음은 책의 너른 품 속으로 함께 안겨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동양고전의 품 속에 폭 안겨보려고요. 초대손님 소개 드립니다. 고전의 전도사로 불리는 분이시지요. 민족문화컨텐츠연구원의 박재희 원장 모셨습니다. 박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주 뭐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박재희 원장님은 또 닉네임 하나 또 있으시잖아요.
네. 네, 뭐 국민훈장이라고 표현되는데 예. 제 고등학교 친구한테 전화와요. 너 이제 훈장 받은 거 있냐? 그 훈장이 아니라 아. 가르칠 훈자, 아. 동네 그래. 서당 훈장이란 뜻인데.
그렇구나. 네네. 님자를 붙여줘야 되는데.
구영희 아나운서님의 네네. 버전으로 네. 훈장과 훈장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아, 훈장 그냥 똑같이.
똑같아요?
아, 네. 국민 훈장. 훈장님.
아, 네. 그럼 우리는 훈장님이라고 네. 그러면 좀 명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먼저 정미 씨가 국민 훈장님 박재희 원장님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박재희 훈장님은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하시고 같은 대학원에서 동양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고전 번역원으로 바뀐 국역연수원을 졸업했고요. 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에서 도가철학을 연구하셨네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포스코 전략대학 석좌 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민족문화 컨텐츠 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네.
그동안 여러 방송 매체에서 고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강연하면서 더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네. 아마 친근하게 여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주요 저서로는요. 30만 베스트셀러인 3분 고전, 손자병법으로 돌파한다, 경영전쟁시대 손자와 만나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인 고전의 대문 사서편이 있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께 한학을 배우셨다는데 그때의 배움이 아무래도 큰 자산이 되시지 않았을까요?
네. 매일같이 우리 할아버님이 글 읽는 소리가 네. 어쩌면 내 유전자 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경목요결, 동문선습, 뭐 사자소학 같은 그런 아주 오래된 고전들의 글 읽는 소리 네. 나도 모르게 내 몸에 그냥 쫙 발라졌다 그러나요? 그게 네.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렸을 때의 어쨌든 중요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국민 훈장님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셨던 것이죠. 맞아요.
실제로 또 저희 할아버님께서 조그만 서당을 경영하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너는 내 뒤를 이어서 이 서당의 훈장이 되거라.
아하.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네. 받들어서 제가 훈장이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네.
우리 동네 충청도 계산군 간물이면 서당 훈장이 아니라 네. 갑자기 국민훈장으로 어느 분이 불려주시는 바람에 우리 할아버님께서 지하에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실 것 같아요. EBS FM 토요일 문화콘서트 오늘은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의 박재희 원장과 함께 고전의 대문 사서편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흔히 중국의 유교경전을 두고 사서 오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훈장님 누가 언제 왜 사서 그리고 오경이라고 정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이어져 오게 된 걸까요?
일단 사서란 말이 어떻게 보면 신조어입니다.
신조어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지금부터 1100년 AD 네. 이전에 올라가서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사서 읽어봤어 하면은 사서가 뭐유? 라고 다들 의문스럽게 대답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사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자 있죠 왜?
네.
아마 주자 하면 주자학하고 어렸을 때 배웠을 거예요.
예.
성리학의 완성자 뭐 이렇게 많이들 네네.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 주자라고 하는 새로운 송나라 유교 문명을 일으켰던 그분이 처음 쓴 말이 사서입니다.
아.
그래서 대학론어 맹자 중용 이 사서가 그 이후로 한 800년간 아시아인들한테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해요.
네.
혹시 그 이유 아시나요?
그냥 글쎄요.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예. 아,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료가 되기 위한 네. 네. 시험에 아~ 나오면 그 책은 무조건 뜹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시험 과목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 뒤로부터 이 사서란 말은 우리한테 아주 흔하게 쓰이게 됐고
네.
적어도 아시아에서 사서 정도는 읽어야 그래서 어디 가서 지식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우리 역대 훌륭하신 분들
네.
세종대왕 네. 이순신 정약용, 추사 김정희, 사서는 기본적으로 뛰셨죠? 우리 남생도 뛰셨죠?
아니,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문고리 잡았으니까.
아, 문고리 잡았다.
네.
아, 네. 아, 근데 그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생각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합격할 것 같네요.
네, 네, 그 시험에 나왔는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다음 책은 고전의 대문에 들어섰으니까 하나하나 뭐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또 뭐 오경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일단 오늘은 사서라고 하는 편이니까
네.
일단 뭐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필독서
네.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네.
순서도 중요합니다.
네.
대학 중용 맹자 논어 하면은 안 읽은 겁니다.
아,
대학 논어 맹자 중용 해야 아 사서 좀 읽었구나라고 대부분들 이해하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경은 어떤 거예요?
뭐 오경은 이제 사서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텍스트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경이란 말은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어.
근데 이제 사서란 말이 아주 독특한 신조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당에서 송으로 넘어가는 문명 전환기에 인본주의를 외쳤던 학문이 바로 유교였고 그 동양고전의 큰 문을 사서로 먼저 만나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요. 1부에서는 대학과 논어, 2부에서는 맹자와 중용 만나봅니다. 먼저 사서 중에서 첫 번째 고전인 대학의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대학을 소개할 때 내 안에 우주를 깨우는 지혜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원장님?
굉장히 들으면은 글쎄요. 이해가 딱 오진 않아요.
네.
내 안에 있는 어쨌든 우주를. 이 우주라고 하는 표현인데
네.
어쨌든 기본 전제는 그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우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 안에 하늘이 들어있대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는 들어보셨죠.
네.
인내천.
네.
그러니까 이 인간이란 존재는 우주 속에 우주의 가장 위대한 에너지를 갖고 존재하는 그런 존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하늘이 준 위대한 하늘다움을 깨어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이 우주와 위대한 한 호흡으로 살 수 있다. 점점 어려워지는데 결국은
네.
인간이 하찮은 one of them, 우주 속에 존재하는 어떤 미세한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우주와 같은 호흡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네.
이것이 대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화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먼저 읽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내 안에는 우주를 깨우고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밝혀서
네.
나의 위대한 포텐셜, 가능성과 그 포스를 확실하게 밖으로 끌어냈을 때 수신자가 치국 평차나 들어보셨죠?
네네.
위대한 세상을 이 시대에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내 인생 전반에 걸친 그랜드 프로젝트.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위대한 포스를 깨어내라. 라고 하는 그 첫걸음에서 시작되는 게 바로 대학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네. 그럼 그 대학 서문 보면요. 우리가 익히 들었었던 인의예지가 담겨 있잖아요.
네네.
인의예지에서 뭐 본성을 깨달아서 실천하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인의예지 하면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꽤 오래된 단어잖아요. 네. 근데 정확히 따져보면 그러면 인간 안에 있는 위대한 하늘다움이 뭐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인의예지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뭐 간단히 인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측은지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아프리카 기아 난민들 보면 갑자기 가슴이 멍해지죠.
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한 사랑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운 짓 하면 갑자기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오를 의자.
아.
부끄러움을 자각하는 인간의 위대한 하늘다움이에요.
네.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인간이라면 한번 사양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드세요.
네.
이런 사양지심.
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예의 위대한 하늘의 씨앗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옳은 것이고 저것은 그른 것이다 라고 시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의예지는 단순히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라 남의 불행을 내 불행처럼 여길 줄 아는 측은지심이 인이요.
아하.
부끄러움을 차마 견디지 못하는 수호지심이 의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사양지심이 예요. 옳고 그른 걸 따질 줄 아는 그 명백한 위대한 하늘다움이 지혜다. 그래서 이 인의예지야말로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위대한 하늘의 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오늘 사실 이 고전의 대문 사서편을 다루면서 정말 정말 좋은 말씀들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벌써 이제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의 예지의 본성을 깨달아서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자기 경영서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 세 가지 강령이 또 있습니다. 명덕, 신민. 지선. 용어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일단은 주변 사람들 이름 중에 명덕이라는 이름 친구 있죠.
있어요, 있어요.
지선이는 없나?
있어요.
있죠?
지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써요, 사실은.
아, 네.
명덕아, 지선아.
맞아요.
그리고 신민, 방.
좋으니까 붙였겠죠.
좋으니까 붙였겠죠. 맞아요. 대학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이.
네.
그러니까 명덕이라는 게 뭐냐면 명, 밝을 명자예요. 덕이란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이 준 인간의 위대한 하늘다움.
네.
그러니까 하늘이 준 그 기프트, 선물을 그냥 썩히지 말고 좀 제발 좀 밝혀보래요. 그게 명덕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명덕으로 진 사람은 그 바람이 그거예요. 야, 너 인생 살면서 네 안에 있는 하늘의 덕을 밝히고 살아야 한다. 아, 그래서 왜 그 덕을 밝히면 상대방이 행복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답으로 인사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덕분입니다. 그 덕분입니다의 덕이 명덕의 덕이에요.
네.
남에게 불행을 같이 공감하고 갖고 있는 걸 나눌 줄 아는 그 위대한 덕을 밝혀라. 이게 인간이 위대한 하늘 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에요.
네.
그러면 나 혼자만 밝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도 밝히고 그들도 이 시대에 위대한 하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신자 백성민자.
아, 신민.
백성들을 새롭게 하라.
네.
아니 사업가가 돈 벌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나눠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 네, 멋지네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야말로 대학에 굉장히 중요해요. 명덕 너의 능력을 밝혀서 네. 신민 너와 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마지막 목표가 뭘까요? 지선이 지극히 선한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만들어야 한다.
네.
아, 이게 말이 어려서 그렇지 그냥 네 능력 밝혀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 우리 많이 들었죠?
그러네요.
예전에 우리 시간에. 그러네요. 우리 당근 선생님께서 내려와서 하신 말.
홍익인간.
홍익인간. 너 안에 있는 위대한 이렇게. 하늘의 덕을 밝혀 그 덕을 너 이웃과 함께하고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해야 된다는 그 말이 바로 명덕과 신민과 지선의 아주 함축된 말입니다.
네. 나의 위대한 능력을 개발해서 세상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자. 이것이 대학을 쓴 목적이자 세 가지 강령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네네. 그러네요. 이 강령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목이 8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인지 낭독으로 네. 만나볼게요. 특별히 원문도 준비했는데요. 훈장님이 대학 속 이 구절만큼은 꼭 원문을 알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준비해봤습니다.
원문을요. 그럼 우리 할아버님이 읽던 그 스타일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 네네. 예, 그래서요.
자, 그럼 제가 원문 읽어볼게요.
네네. 그럼, 원문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석은 남정미 씨가 들려드릴 건데요.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으니까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고지용 명명두고 천하자는 손치기곡하고.
옛날에 자신의 능력을 이 세상에 밝히고자 하였던 사람은 먼저 자신의 나라를 제대로 경영해야 하였고,
욕치기곡자는 선제기가하고.
자신의 나라를 경영하고자 하였던 사람은 먼저 자신의 집안을 제대로 경영해야 하였고,
욕제기가자는 손수기신하고.
자신의 집안을 제대로 경영하고자 하였던 자는 먼저 자신을 제대로 수양해야 하였고,
욕수기신자는 선정기심하고.
자신을 제대로 수양하고자 하였던 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하였고,
욕정기심자는 선성기의하고.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바르게 하고자 하였던 자는 먼저 자신의 뜻을 진실되게 가져야 하였고,
욕성기의 자는 선치기지허니 지지제 경물이니라.
자신의 뜻을 진실되게 가지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앎을 극진히 해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알고자 하는 대상에 나아가서 몰입하는 데 있다.
네, 훈장님. 욕성기의 자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훈련이 잘 되신 거죠. 꼭 노래 같기도 한데.
진짜로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유가
옛날에는요,
있어요?
옛날에는요. 네. 이런 글을 읽을 때 네. 머리로 읽지 않고 온몸으로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로 하는 스피킹 하면서 히어링이
듣고,
되죠.
듣고.
그다음에 싱킹을 하게 돼요. 생각하고
네.
필링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오감 공부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암기하는 축적된 지식이 아니라
아하.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이걸 말로 공기 중에 펼쳐봄으로써
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뭔가 암시적인 그런 어떤 언어 공부로 했던 것이 옛날의 공부 방법이었어요.
네, 훈장님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또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공부 방법이 없어지고 요즘 아이들은 그냥
눈으로만
하니까 대체 내가 뭘 배웠는데
그러네요?
그게 내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좀 자세한 버전인 건가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네.
요게 네 가지 조목인데
네.
우린 여기까지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명덕신민 지선이 삼강령이라면
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4조목 플러스 경물치지 성의 정심 요걸 잘 모르더라고요.
네네.
요 네 가지 조목이 선행합니다. 그래서 요걸 합쳐서 우리는 8조목이다.
아하.
그러니까 왜 그걸 뭐라 그러죠? 실천 강령 밑에 실천 조목 이렇게 보면
네네.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여덟 가지 조목 아래에 또 지켜야 할 것이 있잖아요. 자기 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섯 가지 단계. 요건 또 어떤 것들이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데 일단 3강령 8조목이라는 게 있다고 하고
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학이란 책은 결국 리더십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끌고 가는 리더들이 적어도 이런 큰 비전과 미션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천할 때는 이렇게 8가지 덕목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이것이 각각의 실천 방법에 있어서 여섯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지지라 그래 지지.
네.
알지자에 그칠지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자기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이게 지지입니다.
네, 지지. 네.
그러니까 차가 왜 횡단보도 앞에서 그치잖아요.
네.
아는 거죠 어디서 그쳐야 될지. 학생은 학생 자리에서 학생 자리에 그치고 그리고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나에게 그치고
네.
그래서 그런 그친다는 게 지지예요.
지지.
네. 그다음에 이제 지지 이후에 유정이라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을지 알면은 목표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목표가 정해지면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능정이라 그러죠.
네. 능정.
그다음에 이제 능한 편안함이 오고 능력 생각이 급해지고 능득 결국은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여섯 가지의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학에 담긴 3강령 8조목 6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대학에 대해 논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책으로 여러분께서도 좀 더 깊게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대학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훈장님이 대학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경물치지더라고요. 이 고전 속 경물치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일까요?
경물치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낯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옛날에 굉장히 유행하던 일반적인 단어였어요.
네.
그러니까 경물치지란 건 바로 뭐냐면 격, 다가가라, 물, 내가 알고자 하는 대상물에게로. 치지, 그리하여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사물이 갖고 있는 정확한 알물 얻어야 한다.
네.
간단히 얘기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래요. 그랬을 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얻어진다는 겁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힌 그러니까 말씀이네요.
간단히 말하면 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지에서 온다는 거예요. 왜 형제끼리 왜 마음이 상해요? 왜 상대방 마음 아픈 얘기를 합니까? 상대방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업이라고 하는 나쁜 짓은 다 무지에서 저지르는 거예요. 알면 그런 말 못하죠. 알면 그런 행동 못하죠. 그러니 당신이 위대한 평천하, 이 세상에 위대한 세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알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가가라. 그리하여 몰입해서 그 사물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말 따지고 가라. 이게 경물치지의 정신이고
네.
더 나아가서 이게 과학의 정신이기도 하죠. 뭐 분자에게로 다가가서 그 분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가가라. 그러니까 경물치지야말로 위대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학의 목표인 평천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알매 위대한 획득, 경물치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가가라. 저 이 대목 읽으면서 반성 많이 했어요.
다가가지 못한 대상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러게요. 그 가족 중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경물치지는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에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정말 인상 깊은데요. 일부 퀴즈 드리고 나서 대학에 이어서 논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미 씨.
네. 오늘 만나고 있는 책인 고전의 대문은 주자가 정리한 유교의 네 가지 경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순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포함하는 유교 경전을 지금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박재희 원장님께서 보기 내주시겠습니다.
네, 1번 사서, 2번 오경.
네.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포함하는 유교 경전을 가리키는 말은 1번 사서, 2번 오경. 정답하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박재희 교수의 저서 고전의 대문 사서편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원두커피, 국어사전을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야 될 텐데요. 애청자 나수정 씨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이문세의 노래 깊은 밤을 날아서. 이문세의 노래 깊은 밤을 날아서 보내드렸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민족문화 콘텐츠 연구원의 박재희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 퀴즈 한 번 더 드릴게요.
주자가 정리한 유교의 네 가지 경전,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 네 가지 경서를 일컬어 무엇이라 부를까요? 1번 사서, 2번 오경.
정답하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 시간에 꼭 만나고 싶은 책이나 저자도 추천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박재희 교수의 저서 고전의 대문 사서편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원두커피 국어사전을 보내드릴게요. 대학에 이어서 이야기 나눌 사서 중에 하나는 바로 논어입니다. 뭐 논어는 지난 2500여 년간 동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논어를 지식인들의 대화책이라고 정의하셨어요. 논어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부터 좀 들려주세요.
논어란 그 글자 자체가 논, 토론하다,
네네.
이야기하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구어체로 돼 있어요.
네.
누가 물었다, 누가 말했다.
어허.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대화체 형식이 바로 이 논어책입니다. 뭐 글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4,800 글자?
네.
맞나요?
엄청 많은데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속에서 우리는 비록 정리된 형태는 아니지만 그 당시 공저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뭐랄까 세상을 꿈꾸었던 어느 한 선생님과
네.
그의 제자들, 그 당시 동시대를 살았던 귀족들, 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토론하고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또 선정하고 선정해서 현재까지 내려오는 책이 바로 이 논어라는 책입니다.
네. 이 논어를 이해하려면 공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텐데요. 공자 인생에 있어서 르네상스는 56살 때부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훈장님, 공자의 나이 56,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 글쎄요. 뭐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어쨌든 자기 인생의 완전한 터닝포인트. 남선생님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아, 공자는 56세였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늦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73년의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노나라라고 한 지금의 산동성 곡부라는 곳에서 예? 잘 나가던 관료였습니다. 근데 자기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요즘 말로 하면은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요.
와, 56세의 나이에.
네, 그걸 우리는 보통 주유천하라고 얘기하죠. 네네. 세상을 두루두루 수레를 타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13년간의 방랑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69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 13년간의 공자의 그 야전의 인생 기록, 이게 논어의 가장 핵심이에요. 물론 그 전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 컴퓨셔니즘 유교라는 것이 어쩌면 그 13년간 그 공자가 위대한 출사표를 내고 13년간 세상을 돌아다녔던 그 현장 경험이 바로 유교의 핵심 가치고 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고 철학을 정리한 기간이 한 4년 걸려서 73세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상을 돌아다니는 기회를 갖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쓰신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논하면서 주유천하 13년 동안 네.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이 논어는 절박함 속에서 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연구실에서 네. 어떤 뭐 프레임을 잡고 서론, 본론, 결론을 쓴 게 아니라 사실 위대한 성인들은 책을 쓴 적이 없어요. 말씀만 하실 뿐이죠. 네. 이야기만 네. 할 뿐이죠. 네. 부처님도 책을 쓰신 적이 없고 예수님도 없습니다. 다만 후대의 제자들이 그분들의 말씀을 모아서 정리한 게 위대한 경전이 되는 거죠.
네.
전 그래서 그 공자가 정말 어린 시절 요즘 말로 흙수저의 대표자로 태어나서 네. 3살 때 아버님을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그 역경의 세월을 견뎌가며 그래도 대사구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까지 올랐지만 네.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13년간의 유랑 생활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절박감 속에서 위대한 철학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책에서 논어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원장님 말씀 중에 금수저하고 흙수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대목 있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거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공시 후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공자님이 그래요.
네.
누군가 공자한테 와서 당신은 성인이다.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너무나 해박하고 정통하게 알고 있느냐. 하늘이 내신 것 같다. 그때 공작을 완벽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딱 두 글자예요. 어려서 빈, 가난했다. 천, 그리고 지위가 낮았다.
네.
빈천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네.
어린 시절 비록 홀어머니 밑에서 컸지만 그 홀어머니 밑에서 내 인생은 정말 위대함이라는 걸 끌어냈대요. 아까 얘기했던 명덕 기억나시나요?
네. 네.
하늘이 준 위대한, 그 위대한 하늘다움을 끌어냈다는 거죠. 그리하여 신민,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고 지선, 이 세상에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바로 공자의 철학이었고 그것이 바로 논어 속에 굉장히 중요한 흐르는 바로 글맥입니다.
네. 그러니까 큰 그 고난 있잖아요. 만약에 1300도의 그 불구덩에 들어가면은 금수저는 막 녹지만 높고. 1300도는 도자기 수저가 된다.
맞아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더니만.
예.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어떤 분이 그 저한테 책을 읽고 전화하셔서 맞대요.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는 모든 우주선은 다 흙으로 만든대요.
그래요?
진짜요?
예. 흙을, 그러니까 세라믹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속은 엄청난 온도에서 녹아버리는데 흙만이 견뎌낸다는 거예요. 저는 흙수저, 저도 흙수저 출신이지만.
네. 아, 흙수저가 더 좋네요.
아, 그럼요.
전국 세라믹 연대에서.
네, 우리 세라믹 수저 되기로 해요.
네. 지금 뭐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인 중에서 또 맹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흡사하죠.
예, 예. 그런데 맹자와 공자 이렇게 두 분 나눠서 보면 여름에는 맹자를 읽고 겨울에는 뭐 말랑말랑 떡건떡건한 이 논어를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그 구절 기억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논어란 책을 읽으면 맹자와 구분이 되는 게 물론 한 120년의 차이는 있지만
네.
공자란 사람은 춘추 시대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굉장히 따뜻한 분인 것 같아요. 남을 사랑하라. 사랑이 뭡니까? 아끼는 거야. 뭐 이런 뭐랄까 왠지 겨울에 들으면 따끈한 따뜻해서. 화로 옆에 있는 느낌? 근데 맹자는 아 추상 같아요. 어느 날 왕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겠습니까? 했더니만 맹자가 뭐 왕이나 된 사람이 이익만 따지냐고 옳은 것 좀 제발 지금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맹자 그래요. 지금 세월이 이렇게 하수상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어찌하여 왕은 책임의식도 없고 자꾸만 정말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느냐. 그때 뭐 왕이 그게 세월 탓이지 내 탓입니까? 아 경제가 나빠서 그런 거지 뭐 내가 경제 나쁘라고 한 거예요? 그때 맹자가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당신 말이야 강도가 칼로 사람 찔러놓고 내 탓이냐 칼이 찔렀지?
어이구.
어떻게 백성의 부모된 자가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내 탓이냐 세월 탓이지? 그게 백성의 부모된 자가 할 말이요?
정말 추상 같네요.
시원하지 않아요?
사이다예요. 사이다.
여름에 35도에 이거 읽으면 네. 추위, 더위는 그냥 갈 것 같지 않아요?
주변에 나를 노리는 자를 한 번도 볼 수 있게 되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호연지기가 느껴지는 추상 같은 맹자의 예. 그 촌천살인의 이야기 느껴지는 게 그래서 여름엔 맹자를 읽어라.
네네.
제 얘기입니다.
네. 이제 점점 시원해지는데요. 노노 준비하십시오. 지금까지 노노를 이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공자의 인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노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려면은 군자일 겁니다. 무려 107번이나 군자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자가 그토록 갈망했던 군자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시죠? 이 내용 박재희 훈장의 강연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주제는 공자가 논어에서 꿈꾸었던 새로운 인간형 군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논어라고 하는 책을 보면 107번 군자의 단어가 나와요. 제가 시어봤거든요. 그런데 107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자는.
항상 군자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이 성숙된 인간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군자의 107가지 여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군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 있어요. 논어 첫 편에 나와요. 군자는 학습하는 사람이다.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학습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기쁨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좋은 동지와 함께 인생의 꿈을 공유하는 자이다. 가장 중요한 군자는요.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페이스로 길을 가는 자이다. 임부지 불운이니 부력 군자호와. 이걸 보통 저는 논어에서 꿈꾸는 군자 삼락이다.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위대한 나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 그 꿈을 공감하며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군자의 삼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일단 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군자에 대한 다양한 얘기 중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군자는 말은 좀 어눌해도 실천력에 있어서는 민첩한 사람이다. 눌언 민행이란 뭐 웬만한 집에 왜 가훈에 많이 써 있던데요. 말은 눌 어눌해도 되지만 민행. 행, 실행은 민첩하라. 그러니까 100마디 말보다 100가지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의 실천이 더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다라고 정의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네.
전 이 말도 좋아요. 군자는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군자 불기라.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릇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왜 국그릇, 밥그릇, 뭐 반찬그릇.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담는 용도인데
네네.
아 자기가 편협하게 내가 아는 것만 갖고 고집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만 옳다고 한다면 그건 군자의 모습이 아니래요.
네.
좀 다양하게 네.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면서 통섭과 그리고 다양한 어쨌든 학문적 유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다양성을 갖고 남의 다름까지 인정해 줄 줄 아는 이것이 진정한 군자의 모습이란 말도 전 굉장히 가슴에 들어와요.
그러게요. 네. 예, 사실은 뭐 군자 불기 2500년 전의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네. 통합형 인간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쵸.
같은 의미죠.
예,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네. 뭐 철학과 하나 왔잖아요.
네.
철학이 중퇴했지만 IT와 철학 아마 그릇이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난
맞아요.
철학만 할 거야.
맞아요.
난 IT만 할 거야. 라고 했으면 애플이 못 나왔을 겁니다. 정말 인문학과 이런 IT가 넘나드는 이러한 통합형 인간이야말로
그러게요.
공자가 꿈꿨던 성숙한 인간형 군자의 모습이었어요.
와, 네.
또 이런 구절도 좋아요. 군자는 화이부동이라. 화라는 건 하모니어스, 즉 화합을 추구하되 같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아, 우린 자꾸만 같으라고 얘기를 해요. 너 나랑 같아야 돼. 다르면 처벌이죠.
오죽하면 짜장면, 야 통일해 그냥 딱 하나를 시키고.
야 짜장으로 통일한다. 이건 군자가 아니라 가장 군자에 반대되는 단어가 소인입니다.
소인.
네. 군자는요, 화는 뭐예요? 오케스트라의 화음. 다름을 인정해서 그 다름과 다름이 나와 만나서 나오는 그 시너지의 화음을 화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름을 통합해내고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다. 그런데 저는요, 107가지 군자의 정 중에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군자는 궁하고 힘들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다.
와.
군자 고궁.
예.
아니 평상시에 모른대요.
네.
근데 바닥치면 저 사람이 군자인지 안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 무너져요.
네.
남 욕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그렇지만 진정한 군자는요, 아플수록 힘들수록 거기서 멘탈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영혼을 다시 살려낼 줄 아는 사람. 군자 고궁, 단단할 곳자에 궁할 궁자. 군자는 궁할 때 오히려 단단한 사람이다. 다산 정약용이 나이 40에 강진으로 유배 가서 18년간 유배를 당하면서 대부분 무너졌을 텐데 거기서 500권의 책을 쓰고 조선 후기 실학의 꽃을 피운 것도 위대한 군자의 그 단단함이었고, 추사 김정희가 8년 7개월 동안 제주에서 유배당했지만 추사체라는 걸 만들어서
맞아요.
정말 위대한 서예가로서 다시 자기 인생을 꽃피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철학이 아니었나. 요즘 아프신 분 많잖아요.
네.
혹시 아픈 적 없어요?
아프죠.
많죠.
많이 아프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인간의 그 존엄, 위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정말 단단하게 자기를 지켜낼 수 있으면 진정은 이것이 군자다.
네.
전부 군자의 백일까지 정의 중에 이 구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군자 고궁?
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공자가 논어에서 꿈꾸었던 새로운 인간형인 군자에 대해서 박재희 훈장의 강연으로 들어봤습니다. 107가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라고 군자 고궁, 어려울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사람을 꼽아주셨어요. 정말 그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소인배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맞아요.
군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 분명히 드러난다는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사람은 오래 가봐야 그 사람을 알고
네.
말도 천리를 가봐야 천리만 줄 알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깐 뭐 옆에서 잘하는 사람, 잠깐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잠깐 왜 좀 달콤하게 오래 가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 선택할 때 특히 결혼할 때 배우자 선택할 때 일단 바닥 쳐보고 나서 견뎌낼 줄 아는 멘탈 정도 되면 그때 선택하는 게 아마 현명한 배우자 선택법이 아닐까.
좋은 오늘 그 말씀 들으셨네요.
그런데 공자처럼 53살에 그럼 56살의 느낌을 얻어보네요.
조금 일찍 한번
그래요,
느껴보세요.
네. 뭐 산에 가서 술떡거리면서 산속에 올라가 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배가 고플 때 저 사람의 눈빛을 본다든지.
맞아. 배고프면 사람이 완전 바닥 드러나요.
네, 그리고 앞에서 누가 차가 끼어들었을 때 먼저 가시오.
아이고.
이건 무조건 군자입니다. 소리 질러대면서 전엄이 내 앞길을 막는 데는 등 돌변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끊으십시오.
아니 오늘 지금 막 운전하면서 들으시면서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는 공자가 논어를 통해 제시한 군자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논어 속에 담긴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논어가 제시하는 인간관계 4계명이 있잖아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논어책에서 아까 군자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네.
결국은 가장 위대한 논어의 항목 중에 하나가 관계예요. 관계야말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불행을 가늠하는 것이다. 부부관계, 형제관계, 아니면 뭐 부모 자식관계,
네.
아니면 뭐 고용자와 사용자와의 관계, 뭐 이런 다양한 관계. 우리는 이걸 뭐 오륜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논어 속에서는 아름다운 관계야말로 위대한 삶의 지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책에서 뽑았어요.
네.
첫 번째는 공감이다. 원문 얘기할게요. 기소부력 물시여의 나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내가 힘든 건 상대방도 힘든 거예요.
네.
내가 쓰고 싶지 않은 물건은 상대방도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버릴 물건을 왜 선물로 줘요?
안 되죠.
그러면 인간관계 그건 아닙니다.
네.
두 번째는 먼저 행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불안인지 불기지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환부지인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라. 매일 왜 나를 안 알아주지? 회사가 나 왜 안 알아주지? 고객이 왜 이렇게 좋은 물건 안 알아주지?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고객의 마음을 알아줘서 그에 합당한 물건을 만들고 내가 먼저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되면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관계가 될 수 있다.
네.
세 번째는 인정이에요. 논어의 구절이 이런 말이 있어요. 과증물탕개라. 잘못이 있다면 고치는 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음흠.
잘못을 한 게 잘못이 아니라 잘못을 하고 잘못이라고 하지 않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하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인정하면 그건 더 이상 잘못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관용입니다. 좀 용서하래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런 단어죠. 공허 2단이면 공격하다. 나와 2단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공격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해가 돼서 돌아올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상대방 마음을 공감하고 먼저 행하고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네.
논어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론입니다.
네, 논어가 제시하는 인간관계 4계명 정말 하나하나 다시 가슴에 새기게 되는데요. 공감하라, 선행. 인정, 관용까지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공자의 뒤를 이어서 이 도통의 맥을 이어받은 제자가 바로 증자였잖아요. 공자가 추구한 일관된 도를 물었을 때 증자는 바로 충서라고 대답을 했다는데 원장님 이건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요?
참 책 조목조목 다 잘 읽으셨네. 네. 공자의 제자 중에 3,000명의 제자들이 있었대요.
네.
그 중에
엄청난
이제 학생들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임 교수급 10명이 있었어요. 그걸 공문 10철이라고 부릅니다. 10명의 철인들.
네.
자, 그들은 모두 공자의 도통을 이어받을 만 했는데 그중에서 결국 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증자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노둔하고 아둔하고 머리 안 좋은데 일단 궁뎅이는 무거워서
네.
실천은 너무나 잘하는
성실하고 실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낙점을 했어요.
네.
대권 후보로 총장
네.
후보로
네.
그래서 공자가 그 낙점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추구했던 도는 일이관지 하나로 일관된 게 있다라고 탁 던졌을 때
네.
증자가 나서서 예스 압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때 공자는 그걸 바로 자기의 도통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야, 너 뭐 안다고 네가 함부로 대답하냐? 그때 충서라는 말 너의 모든 능력을 다하라. Do my best. 충. 그리하여 그 더한 너의 그 위대함을 서 다른 이에게까지 확장하여 펼쳐라. 아까 대학에서 얘기했던 명덕과 신민과 너무나 유사해요.
그러네요.
너 안에 있는 능력을 충 최선을 다해서 서 베풀고 나누는 게 그게 공자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공자 다음에 2대 휴계자는 바로 증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증자가 쓴 책이 대학이에요. 그래서 충서의 그 충과 서는 대학의 명덕과 신민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어요.
네. 자, 유교에서 예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 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하게 여기는 가치인데요. 공자는 이 효도에 대해서 어떤 명언을 남겼을까요?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공자와 제자들과의 대화를 남정미 씨와 제가 읽어드리죠. 맹무백이라는 귀족의 아들이 공자에게 효를 물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는 자기 자식이 아픈 것을 가장 힘들어한다. 그러니 아프지 않은 것이 효도이다.
제자 자유가 공자에게 효를 물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요즘 사람들의 효도는 부모에게 하는 물질적 효도라고 하는데 그런 물질적 봉양은 자신이 아끼는 개나 말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물질적 봉양만 한다면 말을 먹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제자 자하가 공자에게 효를 물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에게 표정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일이 생겼을 때 젊은이들이 부모의 어려움을 대신하고 술과 음식이 있을 때 어른에게 먼저 올리는 것 원래 이것을 효라고 생각하느냐?
네, 효를 아프지 않은 것, 또 물질적으로만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라는 말씀. 표정 관리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네요. 정미 씨는 잘하고 있는 거죠?
저는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공자는 가장 어려운 효도는 부모에게 표정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훈장님.
이 구절을 딱 들으면요.
네.
그 효도가 뭐야?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도대체 네. 뭐야 이렇게 다 다르게 얘기해? 그게 공자예요. 맹무백은 아팠기 때문에 넌 안 아픈 게 효고. 어떤 사람은 돈만 주면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야, 그건 네 개한테도 할 수 있잖아.
네.
공경함이 효야. 마지막 이 친구는 밖에서 화난다고 집에 와서 욕했던 모양이죠.
네.
야, 부모한테 표정 관리 좀 해라.
그러니까
효라는 게 어떤 이데올로기나 원칙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부모가 가장 어떤 느낌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공자의 어떤 그 철학의 의미가 있다는 게 바로 이 시중 타임리하다는 거예요. 그때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네네.
그게 효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뭐 부모가 아픈데 추운 겨울날 어디 가서 뭐 물고기 구해오라 이건 엽기지 효 아닙니다. 손가락 잘라서 피 올리고 돌아가시면 3년간 오두막 짓고 어디 그런 엽기적인 효가 있어요. 부모님이 그걸 듣고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효를 이데올로기로 바라지 말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논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글자가 어질인입니다. 예, 공자는 인이야말로 가장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 이 한 글자에 담긴 인간관계의 지혜 무엇입니까?
공자의 철학을 한 글자로 얘기하라면
네.
인이죠.
어질인.
네. 사람인의 두이자 네. 글자가 떠올리시죠.
네. 네.
사람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 공존하는 것 존재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 왜 측은지심이라는 얘기 기억나나요?
네.
남의 불행을 참아두고 보지 못하는 그 측은한 마음. 그게 인이에요. 사랑이에요. 자식이 배고픈 걸 못 참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인이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동시대를 살면서 도탄에 빠져있는 걸 참아보지 못하고 내가 나가서 이 세상을 배대로 고쳐야겠다고 뛰쳐나가는 그 안중근 의사의 결단도 사랑의 실천의 실행입니다.
네네.
어쩌면 유교라는 것이 인이 있었기 때문에
네.
2500년간 아시아인들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상이 되지 않았나.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그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인자하다는 건 관념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나누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논어에서 꿈꾸는 인의 가치다 라고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렵게만 생각됐던 논어를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대문의 문고리를 제대로 잡아서 이렇게 활짝 연 느낌이 드는데요. 논어에서 계속 강조하셨던 건 관념이 아닌 실천이에요. 우리에게 전하는 논어의 핵심 가치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까요?
결국은 뭐 지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이라는 것이 내 머리에 데이터 용량은 넓혀줄지언정 그게 내 삶에 반영이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게 논어의 핵심 가치예요.
네.
그래서 논어의 첫 구질 그거예요. 학이 스습지면 불역열어와 학은 지식의 축적이라면 습은 축적된 지식을 끊임없이 내 삶에 연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습했다는 건 대학 무슨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라이센스 몇 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삶 속에서 반영되고 있다면 그건 학습된 인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논어의 가치를 단순히 뭐 지식이나 줄줄 외고 논어 구질이나 외는 것이 그것이 논어에 꿈꿨던 세상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가슴에 박혀서 그 삶에 반영되고 내 삶 속에 실행이 되는 순간
네.
진정 그 지식은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율곡 같은 선생님도 경목요결을 지으면서
네.
지식은 결국은 내 구습을 혁파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새로운 가치로 구동될 수 있어야 진정한 지식이라고 경목요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전 논어의 실천적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의 박재희 원장과 함께 고전의 대문 4서편 읽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대학과 논어의 문을 두드려봤고요. 2부에서는 맹자와 중용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거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씨 1부 퀴즈 정답 알려주세요.
네.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 네 가지 유교 경전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사서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BS FM 토요 이문학 콘서트 1부는 여기까지고요. 이선희의 동네 한바퀴 들려드리고 고전의 전도사 박재희 훈장님과 함께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